VOA World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어제 표결 없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다시 채택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거듭 규탄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해 책임 규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2년 동안 서울 사무소 등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의 역량을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감시와 기록 작업을 강화하고 정보와 증거를 보존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결의는 명시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 시절인 2003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거의 해마다 채택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의 촉구에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계속 유린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범죄에 대한 책임자 규명과 처벌에 한 걸음 더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점증하는 북한 정권의 위협에 맞서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VOA에 김정은 정권이 며칠 안에 6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 정권의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동맹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의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적인 행동과 선동적인 수사를 자제할 것을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해 또 진지한 대화로 복귀하는 새로운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의 6차 핵실험 동향을 확인해달라는 문의엔 정보 사안을 언급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애덤스 대변인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인도주의 활동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유엔의 최근 지적에 대해 인도주의 활동은 분명히 대북 제재와는 관계가 없는 예외 조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 주민들의 먹고 사는 민생 문제와 복지에 대해서는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암살 사건 수사를 잘하고 있어서 한국 정부의 지원이 불필요해 보인다고 유현석 말레이시아 주재 한국대사가 밝혔습니다. 유 대사는 오늘 말레이시아 언론들에 말레이시아 경찰이 수사를 매우 공정하게 잘하고 있어 이를 신뢰한다며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지원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 대사는 이날 한국이 김정남 씨 암살 사건 수사를 지원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김정남 씨 암살 사건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내 어떤 한국인들도 안전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 씨는 지난달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화학무기 일종인 VX 공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적어도 북한 용의자 8명이 암살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추적했지만 핵심 용의자들이 이미 말레이시아를 떠나 북한으로 복귀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의 최신의 F-35B 스텔스 전투기들이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폭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어제 발표한 자료에서 주일 미군에 배치한 F-35B 전투기들이 이번 주에 실시된 한국 해병대 교환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F-35B 전투기는 단거리 수직 이착륙 능력과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 최첨단 레이더와 전자전 능력을 갖춘 최고 수준의 전투기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해병대가 보유한 최신의 항공기의 한반도 전개는 미국이 한미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얼마나 헌신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의 이번 해병대 훈련은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고 두 나라 동맹의 준비태세를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VOA 세계 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곧이어 생생라디오 매거진과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의 장량입니다. 요즘 직장인들 일에 쫓기다 보면은 혼자 밥 먹는 일이 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란 뜻의 이 혼밥족 이런 말도 요즘 생기던데요. 어른들도 혼자 밥을 먹게 되면은 가끔 외로울 때가 있는데요.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학생들이 학교 점심시간에 계속 혼자 밥을 먹는다면 글쎄요, 좀 걱정되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점심시간이 돼서 교내 식당에 갔지만 어디에 누구와 앉을지 하다가 그냥 혼자 먹는 겁니다. 혼자 밥을 먹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이 상대적인 고독감을 느끼게 되고요. 이런 일이 자주 생기면 대인관계나 학교 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미국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이 혼자 밥을 먹는 학생의 친구가 돼주는 모임을 만들어서 어른들의 칭찬을 받고 있네요. 바로 이 모임이 지난해 가을에 생겼는데 지금 학교 분위기를 크게 바꿔놨습니다. 이 모임의 학생들은 혼자 밥을 먹는 학생에게 먼저 다가가고요. 먼저 말을 건넵니다. 학생들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겐 세상은 외롭지 않다라는 따뜻한 감동을 주고 있다는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출발해볼까요?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준비되어 있고요.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기자수첩,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또 미국의 역사를 드라마로 들어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출발할까요? 우정에 대한 노래인데요. 랜디 뉴먼과 라일리 로비트가 함께 불렀습니다. You've got a friend in me 들어보시죠.
You got a friend in me. When the road looks rough ahead and you're miles and miles from your nice warm bed, you just remember what your old pal said. Boy, you've got a friend in me. Yeah, you've got a friend in me.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If you got troubles, I got them too. There isn't anything I wouldn't do for you. If we stick together, we can see it through. 'Cause you got a friend in me. Yeah, you got a friend. Friendship will never die. You're gonna see it's our destiny. You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Yeah, you got a friend in me.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줄리아. 미국에서 인기 있는 텔레비전 어린이 방송 중에 세서미 스트리트라는 인형극이 있습니다. 인형극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오랫동안 미국인의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바로 이 세서미 스트리트에 새로운 인형이 등장합니다. 바로 줄리아. 빨간색 단발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4살 난 소녀인데요. 그런데 이 줄리아는 자폐증을 가진 어린이를 상징합니다. 1년 전부터 책과 비디오 등을 통해서 이 줄리아라는 새로운 친구가 이야기 속에 등장한 건데요. 세서미 워크숍이 진행하는 이 세서미 스트리트와 자폐증, 모든 어린이에게서 훌륭한 점 찾기라는 운동의 일환으로 이 세서미 스트리트에서 자폐증을 가진 아동 캐릭터를 탄생시킨 겁니다. 이 세서미 워크숍은요, 미국에서 어린이 68명 중에 한 명이 자폐증 진단을 받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폐 아동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돕고 또 아이들의 특별함과 다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폐증 아동을 새로운 등장인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줄리아라는 새로운 인형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그만큼 세서미 스트리트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고요. 최근 세계적으로 자폐증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폐증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자폐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다소 움츠러들고 또 폐쇄적인 성향을 보이는 그런 증상을 자폐증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언어나 비언어적 의사소통, 또 사회성이 크게 떨어지는 발달 장애를 말합니다. 노란색 빅버드가 줄리아에게 인사를 하지만 줄리아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가 하면 어린이들의 술래잡기에 자신이 끼게 되자 뛸 듯이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통 아이들과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이 줄리아 인형은 실제 자폐증 아들을 둔 경험을 가진 사람이 맡아 선보이는데요. 일반적인 아이들이 자폐증이 어떤 것인지 아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First Black Female. First Black Female. First 첫 번째 Black Female 흑인 여성. 세계적 명성의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학대학원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위치한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의학대학원 중에 하나입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과도 연계돼 있는데요. 이번 주 이 학교가 화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이 의과대학원의 신경외과 부서가 30년 만에 첫 번째 흑인 여성 신경외과 수련의를 뽑았습니다. 낸시 아부 본수라라는 이름의 이 여성이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원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것인데요. 특별히 이번 달이 미국 역사에 이름을 남긴 여성을 기리는 달인데요. 때마침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미국 언론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낸시를 뽑은 이 신경외과 수술 프로그램은요. 단 2명에서 5명에 한해서 이 부서의 수련의를 뽑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명망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미국 대선 공화당 주자였고 미국의 주택부 장관을 맡은 이 벤 카슨 박사도 이 학교 소아신경외과 전문의였습니다. 미 의학계를 미 언론의 주목을 받은 주인공인 낸시 아부 본스라. 고향이 아프리카 가나인데요. 이곳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고 가나로 돌아가서 안정적이지 못하는 고국의 의료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지난 21일자 보도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신형 고출력 로켓 엔진 시험을 규탄하면서 중국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의 불법 활동과 제재 회피에 중국인과 중국 기업 등이 직간접적으로 협력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컨더리 보이콧 등을 활용해서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심층 취재로 전해드렸습니다. 22일자 보도입니다. 미 하원에 이어서 상원에서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이 자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테러 행위 중 하나로 김정남 씨 암살 사건도 포함시켰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크리스토퍼 포드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 담당 선임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방어 체제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23일자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 홍보에 나선 것과 관련해 각국의 제재 이행 의무를 상기시켰습니다. 모든 나라가 북한의 국제 거래를 옥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가리아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따른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주재 불가리아 대사관은 불가리아는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았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네, 기자수첩 열어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예, 최근에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공개됐는데요. 여기에 이 북한의 불법 활동과 제재 회피에 중국인과 중국 기업 등이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협력한 정황이 담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 심층 기사를 또 함지하 기자가 썼는데요. 잘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의 최근 보고서에 이 China 혹은 Chinese라는 단어가 뭐 거의 180번 정도 등장을 했다고 직접 찾아보신 거네요.
네. 네. 우선 좀 컴퓨터에 네. 그 이 찾아보는 기능이 있어서요.
네.
예, 세 보니까 전체 페이지는 한 36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그 부록이라고 하죠.
네.
그 부록 같은 그 페이지를 조금 제외하면 그 첨부 문서 페이지를 좀 제외하면 한 92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중국과 중국인 그 차이나나 차이니즈라는 단어를 좀 검색을 해 보니까
네.
185라는 결과가 나와 가지고
네.
기사 도입부에 좀 쓰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인 혹은 중국 기업
중국 정부도 포함을 합니다. 뭐 차이니즈 가버먼트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국이란 단어가 들어간 포함된 모든 단어입니다.
네. 일단은 이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네.
보고서는 왜 내는 건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전문가 패널은 그 안보리 결의 1874호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2009년도에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건데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목적에 이 전문가를 좀 구성을 좀 하자.
네.
이제 그런 목적에서 이 창설된 그래서 전문가들의 좀 조합인데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총 8개 나라에서 모인 전문가 한 명씩 그래서 총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북한을 비롯한 이 관련국들의 그 제재 불이행 사례 이런 걸 좀 조사하고요. 그리고 그 각국이 제재 조치를 얼마나 이행하는지 이런 것도 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매년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네, 매년 이맘때 보고서가 나오는 건가요?
한 2월 달쯤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보고서를 그 대북제재위원회, 그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을 하고요. 대북제재위원회는 이걸 좀 검토해서 결국 안보리에 통상 3월쯤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이제 기사 첫 머리에 이 횟수를 쓰는 게 좀 인상적이란 말이에요.
네.
그만큼 중국이 협력을 했다라는 거를 돌려서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뭐 185회라는 그 숫자가 주는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은 185회라는 그 숫자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혹시 있을까 봐 네.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는 그 나쁜 의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대북 제재 위반이나 이 회피 정황에 그와 관련된 이 중국이나 중국인이란 단어가 포함도 돼 있겠지만
네.
일반적인 의미로 중국과 중국인 그러니까 단순한 지명을 얘기할 때라든지 혹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 패널 중에 중국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단어까지도 전체 다 포함하고 그런 걸 다 포함했을 때 185번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185번 지나 지적을 했거나
네.
혹은 위반을 했거나 위반 회피에 뭐 도움을 줬거나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 그런 언급에 쓰였던 꼭 그것만은 아니었다.
네, 그러나 그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네.
아무래도 그래도 보고서에 92페이지라는 분량의 185번 그러니까 평균 그 한 페이지당 두 번씩 언급될 정도로 그러니까 중국과 이 대북제재 그 대북제재를 주제로 한 이 보고서에
네.
중국이 그만큼 좀 깊은 관여가 있다. 그 깊은 연관성이 좀 있다.
네.
이제 그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뭐 숫자를 인용하신 그 효과는 톡톡히 보신 것 같아요. 한국의 다른 언론들도 많이 인용하지 않았나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언론들은 이 기사를 좀 인용을 하면서 그래서 185번 지적 이런 식으로 좀 제목을 조금 그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건 아니었는데.
예. 그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자, 이 보고서에서 드러난 그러면은 지적했던 부분,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네.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좀 보겠습니다.
네.
중국인과 중국 기업의 협력 부분이 북한의 금지 품목 조달과 운송, 금융
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눈다고 하셨는데
네.
금지 품목 조달하고 운송, 조달과 운송은 어떻게 구분을 지어야 되는 건가요?
예, 우선은 북한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그 유엔 안보리가 규정한 품목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미사일 부품이라든지 혹은 뭐 컴퓨터나 그다음에 미사일을 실을 차량 혹은 핵 물질과 관련된 것들 핵실험에 쓰이는 뭐 각종 기기들 이런 것들 못 들어가게 한 그걸 대표적으로 그게 대북 제재 금지 품목들이고요.
네.
제가 여기서 언급한 운송은 이번에 북한이 해외로 수출을 금지하도록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가 북한이 해외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무기라든지 혹은 최근은 석탄도 포함이 되는 거죠. 민생 목적 이외에 석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운송할 때 중국이 일종의 좀 거점으로 좀 쓰인 정황들이 이번 보고서에 좀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럼 네. 좀 자세한 사례를 좀 볼까요?
예. 그래서 우선은 그 보고서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92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네.
많은 내용들이
읽어보셨어요?
우선은 이 중국을 중심으로 이 그 검색을 해보면서
네.
하나하나씩 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그 금지 품목 조달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사례가 그 북한이 작년 2월이죠. 그 광명성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미사일, 그 미사일에 대한 파편을 좀 수거해 봤더니
네.
거기 들어갔던 부품들이 이 중국 회사들에서 이제 구매가 됐다는 정황이 우선 포착이 됐습니다.
네.
우선 회사 이름, 그 중국 회사들 이름에 둘 다 우연히도 베이징이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좀 이름이 좀 긴데 베이징 이스트 이그지비션 하이텍 테크놀로지 이 첫 번째 회사고요. 두 번째는 베이징 신장탱 센트리 테크니컬 테크놀로지
네.
이런 회사들이 이 북한의 미사일에 들어가는 그 EMI 필터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나 이제 볼 베어링, 압력 전송기 이런 거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우선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고요.
아, 그렇네요.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 지난해 그 북한이 그 일종의 에어쇼라고 하는데요.
네.
그 원산에서 국제친선 항공축전을 열었는데 여기에 뉴질랜드와 이탈리아에서 만든 항공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항공기들은 그 뉴질랜드나 이탈리아 정부는 판매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 판매처를 조사해 보니까 그 이 역시도 중국에 있는 회사가 구매를 해서 북한으로 수출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역시 이것도 위반 사례네요.
예, 이것도 위반이고 네. 또 중국이 관여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2014년도에 한국에서 무인기들이 발견이 됐었는데요.
네.
이 무인기들을 또 조사를 해보니까 우선 무인기 자체가 중국에서 만들어졌고요.
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이 중계상이 북한에 유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 보고서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역시도 중국이었죠.
네. 자, 설명해 주신 사례들은 중국이 북한한테 판 거죠, 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법 품목들이 북한으로 유입되는데 사실상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그 북한의 미사일에 들어갔던 압력 전송기라는 게 있는데
네.
그 2012년까지만 해도 그 타이완에서 그 타이완 회사가 했다고 합니다.
네.
유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후 전문가 패널에 좀 아무래도 감시가 심해지면서 조달처가 중국으로 바뀐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타이완이나 그 압력 전송기가 기존에는 영국산이었거든요.
네.
이런 나라들이 대북 제재 이행을 잘 하면서 예, 아무래도 조금 더 이런 대북 제재 위반에 조금 더 관여가 쉬운 회사를 찾다 보니까
조금 만만한 회사
그렇다 보니까 아마 중국이 네.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협력 부분에서 이 운송 부분은 어떤 위반 사례가 있을까요?
예, 운송은 지난해 8월인데요. 이 북한산 철광석과 그 대전차 로켓탄 이 3만 개를 실은 이 선박이 이집트 영해에서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선 출발지는 중국은 아니었는데요.
네.
우선 출발지는 북한이었는데 그 당시 이런 무기들을 싣고 있던 선박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름이 제슌호라는 선박인데 그 중국인이 최소 3명 정도가 관여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관여라면 어떤 식으로요?
아무래도 이 선박의 운영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선박을 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들 좀 중국식 이름을 쓰거나 이 중국 소재 선박회사와 연관된 인물들이었습니다.
네.
3명 모두 이름으로 봤을 땐 중국인이었고요. 또 지난해 7월인데요. 에리트레아 여기로 향하던 항공 화물에서 대북 제재 품목들이 막 발견됐는데
네.
여기도 출발지가 중국이었습니다.
네.
예. 근데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지난해 그 대북결의 2270호가 채택될 때
네.
그 북한으로 향하거나 그 북한에서 그 출발한 화물 이런 화물들은 의무적으로 전체 검색을 하게 돼 있는데
네.
이런 화물들이 중국에서 적발된 게 아니거든요.
네.
이집트나 에리트레아 혹은 제3국에서 적발이 대부분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대북 제재 위반에 중국이 어느 정도 좀 관여를 한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 측의 묵인 하에
예.
운송이 가능했다.
네. 물론 워낙 나라가 크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까지 다 세세하게 감시가 좀 소홀했다는 점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도 우선 유엔 안보리 이 공식 문서는 이런 부분에 중국의 협력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금융 부분은 어떤가요?
네. 금융 부분은 그 북한의 제재 대상 은행들이 여전히 중국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좀 실렸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선은 조선광선은행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는 중국 단둥의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그 단둥 홍샹그룹이라고 미국 법무부에 의해서 적발된 회사가 있거든요.
네, 네, 네.
예, 여기서 이 회사가 그 미국 달러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나 이 조세 회피처죠.
네.
이런 그 해외로 좀 송금하는데 좀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동신용은행과 그 조선대성은행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유엔 제재 대상인데요. 여전히 그 중국 다이렌과 단둥, 셴양 등지에서 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 보고서가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뭐 저희가 100여 쪽에 달하는 보고서 내용을 다 소개는 해드리지 못하지만 대표적인 사례들을 지금 소개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리 국제사회가 제재를 해도 이렇게 버젓이 위반 사례가 드러났을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우선 일반적으로 유엔 차원에서는 그냥 각국의 그 비난을 받는 것 외에는
네.
뭐 특별한 조치는 없습니다.
네.
이 때문에 그 미국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이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것을 가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네.
이 세컨더리 보이콧은 그 북한과 거래한 기업이나 기관, 금융기관 등을 미국 정부가 추가로 2차 제재하는 걸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제재 위반을 하지 않았더라도 제재 대상과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제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 그 동북아시아 전문가들이나 북한 전문가들이 그 효과적인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서는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 필수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보고서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주게 된 거네요?
예,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만큼 중국의 협력 부분이 명백히 좀 드러난 상황에서는 대북 제재 이행이 확실하게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세컨더리 보이콧만이 답이 아니겠느냐 이런 대답들을 저희 BOA에 했습니다.
네, 뭐 기사를 보니까 힘을 실어준 것이다라고 써놓으셨네요.
네,
예, 자, 이 지금 심층 취재를 통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요?
예, 우선은 그 보고서에 드러난 중국의 협력 부분이 그 기존 보고서에서보다는 조금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인데요.
네.
그만큼 그 북한이 중국을 의존하는 그 의존도가 조금 높아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시지라고 한다면 여전히 대북 제재를 그 이행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효과를 보는 데 있어서 중국이 키라는 점 그것을 좀 볼 수 있었고
네.
이번 보고서가 이번 취재를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낯설지 않으면서도 좀 새로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더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리 홉킨의 노래입니다. Those were the days 들어보시죠. 네,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의 벽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모금 활동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쟁기념공원에 추모의 벽이 건립됩니다. 지난해 10월 7일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통과한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 건립에 관한 법안에 최종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인 샘 존슨 공화당 의원과 찰스 랭글, 존 모니어스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이 전쟁을 기억하게 하고 미한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300여 명이 공동 발의자로 나서는 등 초당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법안은 추모의 벽에 전사자 이름 외에 참전 미군과 한국군, 카투사 장병, 연합군 사망자 수 등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또 추모의 벽 건립 비용은 미 연방정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정부 예산이 아닌 기업이나 단체 개인 등 민간으로부터 충당해야 합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은 워싱턴 한국전 기념공원에 세워집니다. 공원 내 동그란 인공연못을 둘러싼 유리벽이 세워지고 벽에는 한국전에 참전해 사망 또는 실종된 병사들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추모의 벽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 윌리엄 웨버 이사장은 VOA에 건립 비용을 1,500만여 달러로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5 million, which would be the actual monies needed to build the wall, not
한국전에서 오른팔을 잃은 참전용사인 웨버 이사장은 추모의 벽에 참전용사 한 명의 이름을 새기는데 $410가 되기 때문에 36,595명의 참전용사들의 이름을 전부 새기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웨버 이사장은 거액의 모금을 위한 범국민 기금 모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단이 준비하고 있는 기금 모금 운동은 프로그램 410으로 숫자 410은 참전용사 이름을 새기는 비용을 뜻합니다.
So we've been programming now procedures by which we can start to have a fundraising campaign and we're about to embark on one that we call the 410 program.
프로그램 410은 이름이 새겨질 참전용사의 출신 지역 주민들을 모금에 동참하게 하는 운동이라고 웨버 이사장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 희생자들의 기록을 통해 그들의 출신 지역사회와 연결하고 지역단체 등을 설득해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웨버 이사장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출신 한국전 참전용사 희생자 수를 9명이라고 하면 $410의 9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역민들이 모금하게 됩니다. 이 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모금 기간은 1년이 넘기지 않을 것으로 이 단체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웨버 이사장은 이 추모의 벽 건립은 기본적으로 미국 사회와 한인 사회를 나눠 생각할 것이 아니라며 하나라는 개념으로 미국 사회와 한인 사회가 한마음으로 참여해 주길 희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해외자문위원들이 추모의 벽 건립 기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해외 120여 개 나라에 흩어져 있는 2,500여 명의 자문위원들이 100일 동안 20만 5천 달러를 모아 이 재단에 전달한 겁니다. 한국전 기념공원에서 열린 기금 전달식에는 안호영 한국대사와 유홍열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윌리엄 웨버 예비역 대령, 유미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부인과 한국전 참전 퇴역 군인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안 대사는 추운 날씨에도 기금 전달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퇴역 장병들을 격려하며 그들의 공을 치하했습니다.
Korean War Memorial so that more than 34,000
안 대사는 60여 년 전 희생된 3만 4천여 명의 참전 용사들이 이제 후세들에게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기념 장소를 갖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은 추모의 벽 건립에 대한 상호협력 약정서 서명식을 한 후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유 수석 부의장은 미국의 수도에 세워질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이 미한동맹을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수석 부의장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목적으로 미한 두 나라가 결정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며 미한 동맹이 더욱 중요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To defend our country from the threat from North Korea. But China made a kind of pressure and escalate and therefore it is time of difficulty for Koreans. And therefore we believe strong alliance with the US.
웨버 이사장은 당시 기금 전달식 행사가 매우 마음에 와닿았다며 미한 동맹이 굳건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20,000 members worldwide and of course it was a very important event for us and a very touching event to prove again the strong bond that exists between our two peoples, the peopl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웨버 이사장은 이 행사를 통해 일부 기금이 마련됐고 현재 우편을 통해서 개인과 미국의 걸스카우트 등 단체 등이 기금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후대에 알리고 그들의 평화 수호 정신을 기리는 추모의 벽 건립 모금 기부는 단체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이야기 미국사 시간입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조지 워싱턴은 강제력이 없고 느슨한 연방조항으로는 합중국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각주의 정부가 자기 주를 운영하듯이 모든 주를 운영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있어야 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미국은 새로운 국가로서 뜻도 한번 펼쳐보지 못한 채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1780년대 아메리카와 유럽에서는 합중국이 무정부 상태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 가는 곳마다 화폐 가치가 차이가 나서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8부 독립혁명 이후 미국의 혼란.
1786년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대표들은 두 주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포토맥강을 따라서 신도시를 건설하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도시 건설 문제를 논의할 회의 장소를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로 정하고요. 13개 주들 모두 회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에 모인 대표들은 이 회의가 첫걸음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더 큰 규모의 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뒤 뉴욕주의 알렉산더 해밀턴 대표가 합의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각 주에 보냈습니다. 1787년 5월에 필라델피아에서 합중국의 헌법을 만들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독립혁명 전쟁의 총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이 시기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조지 워싱턴이 없이는 필라델피아 회의가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조지 워싱턴은 필라델피아 회의에 참석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관절염을 앓고 있었고요. 버지니아 마운트 버논에 있는 농장 관리도 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조지 워싱턴은 공직에는 마음이 없다고 이미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조지 워싱턴의 가까운 친구인 제임스 메디슨과 에드먼드 랜돌프는 조지 워싱턴에게 필라델피아로 갈 것을 권유했습니다.
마음 번원에서 농장을 관리하며 남은 인생을 살겠다는 그대의 뜻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지 워싱턴, 이번 필라델피아 회의는 합중국의 헌법을 만드는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이니 반드시 참석해서 이 필라델피아 회의에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조지 워싱턴은 자신이 신뢰하는 친구들의 뜻을 받아들여 버지니아주 대표의 한 사람으로 회의에 참석을 했고 재헌회의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필라델피아 회의에 맨 처음 도착한 사람은 제임스 메디슨이었습니다.
13개 주들은 중앙정부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제 생각은 굳건합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섣불리 제 뜻을 주장하진 않을 생각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각 주의 대표들은 강력한 중앙정부 체제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고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반감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임스 메디슨은 자신의 생각을 조용히 관찰하기 위해서 책 수백 권과 문서들을 갖고 필라델피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35살이었던 메디슨은 키가 작고요. 연설을 잘하는 편도 아니었지만 고대 그리스 정부 조직에서부터 영어로 출판된 정부 관련 서적을 모두 읽을 만큼 해박했습니다. 필라델피아 회의에서 메디슨은 중앙정부 체제에 대해 어떤 대표가 어떤 어려운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을 해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재헌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대표들이 만든 규칙 때문이었는데요. 재헌회의에는 대표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 위원회라 불리는 토론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 방식은 대표들이 한 가지 안건에 대해 발언을 하고 표결을 한 후에도 입장을 바꿀 수 있게 했습니다.
각 주의 대표들은 제안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투표하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갈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동시에 결정된 사안에 대해 다시 논의를 요구할 권리도 가졌고요. 그렇다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자기가 한 제안이 거부되면 나중에 그 문제를 또다시 들고 나오고 또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 했던 것과 똑같은 연설이 나중에 다시 되풀이되고 있고 한 가지 안건을 토의하는데 몇 주가 걸리거나 경우에 따라 몇 달에 걸리기도 하니 필라델피아 재헌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헌회의는 또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기밀 규정이 있었습니다. 회의에 참여한 대표들의 발언이 일반에 공개된다면 어떤 대표도 특정 안건에 대해 발언을 한번 하고 나면 자신의 태도를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발언을 한 다음 태도를 바꾼다면 처음 자신이 한 발언이 잘못됐다는 것을 대중들 앞에서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표들이 재헌의회에서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기밀 유지가 중요합니다. 경비원이 의사당 출입문에 배치됐고 신문 기자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또 대표들은 재헌회의 내용을 공개된 자리에서 논의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밀 규정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 재헌회의에 대해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별별 말이 다 떠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재헌회의에서 무슨 꿍꿍이를 벌이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도 하고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공화제는 스위스같이 면적이 작은 나라에서나 가능한 제도지 아메리카 대륙같이 이렇게 넓은 땅에선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말도 퍼지고 있습니다. 프러시아의 헨리 왕자가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될 거라느니 영국 왕 조지 3세의 둘째 아들 프레드릭 어거스터스 왕자를 새로운 나라의 왕으로 모셔갈 거라는 말도 있고요. 영국 왕족이 아메리카 왕이 되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냐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아무런 소식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 미국인들까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재헌회의는 계속됐습니다. 1787년 5월 29일 버지니아 주지사인 에드먼드 랜돌프는 15개 항으로 된 정부 구성안을 발표했습니다. 부여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밥을 혼자 먹는 학생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학생들. 이 학생들이요, 알고 보니까 비슷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서 친구가 돼주는 것.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지만 작은 용기가 필요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오는 한 주 누군가의 친구가 돼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57년 3월 25일 오늘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유럽의 6개 나라 대표들이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 모여 유럽 경제 공동체 약칭 EEC를 결성했습니다. 회원국 간의 자본이나 상품, 노동력 등을 자유롭게 교환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유럽 경제 공동체가 창설된 배경은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제1, 2차 세계대전으로 큰 충격에 빠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또다시 그러한 재앙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유럽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프랑스는 서독에 석탄과 철강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구를 만들어 경제적인 이익을 하나로 묶자고 제안하게 되고 서독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어 유럽의 하나되기 운동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가 결국 1957년 오늘 유럽의 경제를 하나로 합치기 위한 유럽 경제 공동체 창설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 유럽경제공동체는 현재의 유럽연합, 즉 EU가 됩니다. 1911년 3월 25일 오늘
We have two good shots in the building.
10-4, could you try and relay that to car 9?
미국 뉴욕 맨하튼 한복판에 위치한 한 의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화재로 14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의 대부분은 아메리칸 드림, 즉 성공의 꿈을 안고 유럽에서 건너온 10대 소녀들이었습니다. 화재 사건 조사 결과 트라이앵글 의류 공장은 뉴욕시의 기본적인 화재 예방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심지어 공장 측은 여직원들이 제품을 빼돌리거나 근무 중 쉬지 못하도록 일부 비상구를 차단했던 것으로 밝혔습니다.
I saw the fire and I ran down the door, but the door was locked. Where was I going to go?
트라이앵글 의류 공장 화재 사건의 생존자인 폴린 퍼페이 씨는 불이 났을 때 비상구가 닫혀 있어서 직원들이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저임금에 하루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작업 환경 등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이날 화재 사건은 이후 뉴욕시의 노동자 재해 보상법과 노동자 보호법 제정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10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가 방송됩니다.